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크게 보면 5장에서는 십계명 내용이 나왔고요.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왔고요. 지금 8장에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8장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제를 제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이 따라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두 가지 복을 받게 된다고 1절이 선포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번성하고 네 자녀도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 차게 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1절 맨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손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처럼 생명과 땅을 얻는다 말씀하신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는지 그 뒤에 8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살 것인데 그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또 잘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냥 문득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1년, 2년짜리가 아니라 40년이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충분히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것인가? 이 본문 안에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억하라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은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40년이 너무 윤택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워서 우리는 가난에 안 들어가고 광야 생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너무 고통이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너희를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셨던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너희를 낮추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느냐?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려고. 두 번째는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을 때, 좋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자 모든 상황이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니까 그때도 네가 믿음을 지키는지 보자 이렇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모든 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이 가득한데 그래도 네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는지 네가 나를 향해 귀한 믿음을 갖는지 그래도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한번 쳐다보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지경을 살았던 것을 잘 기억해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만 있었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신 거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신 것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종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신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청년 때 그런 의문을 제기했고 요즘 청년들도 아이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1년 365일 3끼 40년을 만나만 먹고 살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죽지 못해 먹는 것이지 이거 안 먹으면 다른 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고 있는 거지 아마 고기도 먹고 싶고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지 않게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가? 만나를 주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그 뒤에 설명을 했는데 3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은 그냥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만나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낮추셨어요. 어려움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어려움 속에 살게 하셨나요? 그건 은혜만 붙잡고 살라고.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동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매우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면 발이 부르트지 아니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따뜻하게 자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걸 다 원하죠.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2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가난했고 굶주렸고 또 추위 더위에 힘들어했고 넉넉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마음을 갖는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쳐다보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어쩌면 요즘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징계를 안 받고 크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매를 안 맞고 꾸지람 안 듣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상황에서 크는 아이들도 많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징계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어떤 기간이냐면 징계를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하시는 동안 어떠했는가? 그 뒤에 보시면 5절 맨 끝에 첫 번째,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징계를 받는 동안 아,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6절 두 번째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얘기를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징계를 받는 동안 하나님에 향해 불평을 갖거나 불만을 갖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징계받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내가 비록 징계받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기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내가 마음가짐을 행함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졌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극히 단순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풍요롭고 윤택했던 거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던 거, 과거에 내가 징계를 받았던 거, 그거를 꼭 기억해라. 그 모든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과거를 생각해보면 좋았던 시절이 없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죄가 있는데, 과거에 내가 낮춰졌는데, 과거에 내가 징계를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굶주렸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마음을 품고 두 번째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낮춰진 상황이건 징계를 받는 상황이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곧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낮춰져 있건 징계를 받건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현실 속에서 생각해보면 사람은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도 마음을 온전히 갖기가 쉽지 않고 율법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하면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게 참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당장 굶주리는 그런 지경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보다는 불평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길을 찾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며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는 자들의 불과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징계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함도 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건 높이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건 상급을 주시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